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방정되고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방정되고 방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더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습니다.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이 꺾이고 영혼이 낙심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셔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오래된 삶의 방식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음을 느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틀을 부수고 치유하셔서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하였지만 그러한 사랑이 제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아십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역시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 더해주소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날 저도 예수님 따라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온 각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깊숙이 넣어주시며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이게 추석이라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누가 하석이라고 그러더만 근데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그죠?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확 빠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왔네. 오늘 저기 저 느헤미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와 들감람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또 수확의 계절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추석에는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아마 열매가 다르겠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인생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누리고 있는 은혜인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의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은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7월 2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라고,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침 새벽부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낮까지 계속 이렇게 토라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죠.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이제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2대째, 3대째로 가면서 아람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히브리어를 잊었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걸 아람 말로 읽어주고 또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주면서 한나절 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 교회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읽기만 해도 한 목소리로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예, 정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다 회개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런 반응들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족장이라든지 또 뭐 제사장, 심지어 레위인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7월 2일 날 다시 에스라한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 오늘 성경 다 가지고 오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귀할 때니까 필사본 성경이 아주 희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다 각자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들 이제 같이 읽긴 하겠지만 읽고 나면은 기억되는 것들이 자꾸 변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꾸 조금 뜻과 본래 뜻과 조금씩 달라지거나 해서 이 절기에 관한 부분마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 분명치가 않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절기를 안 지켰을 리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가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과 각지에 퍼져 있다가 절기에 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초막절을 지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초막절을 원래 기록된 대로 안 지킨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초막을 짓고 초막에 일주일간 사는 건데 그 초막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지내야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그들은 그냥 번제물만 드리고 제물만 드렸지 초막절의 절기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잊어버린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색깔이 바래듯이 우리 신앙도 점점 그 첫 신앙의 열정이나 기쁨이나 그런 소망이 흐려지듯이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절기란 게 뭐겠어요? 그걸 계속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절기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교절, 출애굽 때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었던 그 무교절, 곧 이어서 유월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곡식들을 추수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양력으로 치면 뭐 지금 한 9월, 10월 딱 이때예요. 이때. 근데 유대력으로 하면은 이제 7월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교절 출애굽한 이후에 한 6달쯤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 초막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그 삶이 불편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뭐 휙 지나가듯이 읽지만은 40여 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 계산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거의 뭐 남녀 합쳐서 200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뭐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뭐 장례도 치렀을 것이고 그리고 뭐 불평이 수없이 기록됐지만은 어쩌면 기록된 불평불만이 그 정도인데 기록되지 않은 불평불만은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뭐가 하나 이렇게 흡족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동안에 그래도 이게 이 초막절을 할 때는 초막절을 지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감사하고 그분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수확과 겹치면서 되게 이 절기가 햇 과일들을 이렇게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 주로 포도, 무화과,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을 주로 수확해서 이렇게 창고 곳간에다가 넣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한다, 곳간에 수납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 것이죠. 이제 이게 겹치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보다도 수확이 풍성할 때 오는 기쁨에 점점 초점이 옮겨갔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원래 뜻이 조금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가서 에스라에게 초막절의 분명한 의미를 한번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막절에 관한 얘기를 이왕 했으니까 초막절이 뭔지 좀 길지만은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가 초막절 규례에 관한 거예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에요. 규례니까.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럼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초막절 기간이 된단 말이죠. 일주일간.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기간 동안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뭐 노동할 일이 있었겠습니까만 하여튼 이게 첫째 날도 안식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 날도 안식을 지키고 그 사이 동안도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지킨 것이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통상적으로 드리던 절 그과는 다른 제물들을 특별히 따로 드리는 것이죠. 이 절기를 위해서 절기만을 기억하면서 따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끝에 보면 이제 강조점이 분명히 드러나죠. 너희들은 반드시 초막에 거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절기로 만들어서 이 절기를 늘 1년에 한 번씩 꼭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신앙의 디폴트 값이에요. 이건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교절, 칠칠절, 이런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기본 값이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의 디폴트 값이 뭐라고요? 초막에 있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은 빵 먹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 값을 잊어버리면은 신앙이 한순간에 이게 변질되버려요. 자꾸 사람이 이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에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이 기본 값을 자기도 모르게 슬슬 변경을 시켜요.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값이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왜 장막을 지으면은 초막에 더 이상 못 살죠. 들어가서 이제 나무집 짓고 벽돌집 지으면은 더 이상 초막에 못 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벽돌집이나 나무집 지으면은 이제 그 집이 기본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들의 기본 값은 벽돌집이나 나무집이나 장막이 아니라 이 초막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본값을 안 잊어버리면 신앙에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은혜가 마르냐면 나 스스로 기본값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직분을 받는다, 무슨 뭐 전도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값이 목사예요. 아니요, 기본값은 그냥 죄인이야. 여러분들 10년, 20년 다닌 게 기본값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때가 그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게 절기의 의미다. 절기란 신앙의 기본값, 그 기본 자리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지혜로운, 그런 은혜로운 조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뭐 번듯하게 앉아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1년에 한 일주일이라도 다시 초막 짓고 거기 살아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나그네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인생이라는 게 뭔지, 너희가 이 땅 살면서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게 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리는 은혜란 말이에요. 뭐 은혜겠어요? 그 갑자기 잘 살던 집에 가서 무슨 뭐 초막에 간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 기본값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예. 제가 8월 한 달 이제 안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쭉 뭐 조금 여기저기 다녔어요. 다니다가 정말, 아니, 뭐, 조금 좋은 호텔에 가서 자기도 하고, 좀 불편한 곳에 자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다니긴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여러분, 정말 가장 뭐, 허술한 집이라도 자기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집에 오면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비록 비가 새는 집이긴 해도, 그 집이 제일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집이 비비 새요. 비가 샌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집이 비가 샌다 그러더니 누가 그러더라. 나를 위로한다고. 아니 목사님 모든 집은 조금씩 샙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런 집일지라도 그게 아, 내 자리구나.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있을 거처구나. 그러면 아무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고급 호텔에서 하루 이틀 잔 걸 가지고 그걸 기본값으로 사면은 이제 조금만 방이 작은 데 가도 불만이 나타나요. 왜 여기는 호텔이 이렇게 좁지? 여기는 왜 샤워를 여기다 달았어? 이건 왜 물이 새? 맨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값을 낮게 잡아야 어디 가든지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나이가 들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은 다 이게 높아져. 그 인생이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런 법칙이 왜 생겼겠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 점점 욕망의 기본값을 올려서 점점 더 큰 욕망에서 자기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갈수록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루에 하루 종일 웃고 있는데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단 말이에요. 뭔 기쁨이 있어요?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다 같은 생활을 살아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며칠 웃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며칠 남지도 않은 그 시간을 그냥 찌푸리고 산단 말이에요. 계속 머리 복잡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매일 이걸. 그걸 여러분 그 선악과 정세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정세, 가장 고약한 정세.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원래 이게 초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오두막집 같은 걸 말해요. 얼기설기 짚으로 뭐 이렇게 나뭇가지로 엮어놓은 그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런 데 사는 곳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그런 초막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여기는 뭐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보면 아직 뭐 반짝반짝한 나이지만은 곧 빛이 바래. 곧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석 연휴 때 막 가족들이 좀 만나고 이러면 오랜만에 보면은 왜 저렇게 팍싹 갔지? 이런 얼굴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죠. 조금 반듯한 집에 살다가 일부러 이걸 이제 초막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걸 지금까지는 걸 헛소리하다가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중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기 집 지붕에 짓는 사람도 있고 원래 이스라엘 집은 지을 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그 저기 저 내 친구가 들 것을 지붕을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 지붕이 그렇게 뜯으면 뜯길 정도로 약간 좀 허술한데 평평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그걸 뜯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치면 뭐 캠핑 텐트 같은 걸 하나 치는 거죠. 나무 쪽을 나무를 주워 와가지고 나무를 꺾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그걸 짓기도 하고 뒷마당에 짓기도 하고 심지어 성전 뜰에도 짓고 또 무슨 뭐 그 저기 성문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이런저런 성문 앞 광장에도 그걸 짓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그냥 초막이 즐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광야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한눈에 펼쳐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다 뭐 사실 뭐 예, 별 볼품 없는 거지 꼴, 거지 행색이 되는 거죠. 그런 행색을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초막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잃었던 그런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러면은, 아, 조금 은혜가 요새 좀 메말랐는데, 눈물이 좀 사라졌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가 듬뿍 그냥 차오르는 게 이게 생수의 강이 터질 때가 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철저히 벌거벗은 듯 아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무화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명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이에요. 37절 38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지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가난한 마음에 이제 반듯한 집에 살면서 말이죠, 뭐가 하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신앙의 첫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분께서는 지금 초막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절기를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기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그분은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초막을 다 짓고 말이죠. 예? 뭐 다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시가 예루살렘 성중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올해 우리 추석이라는 절기가 연휴라는 시간이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모인다면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그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누렸던 신앙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추석 음식을 뭘 했네 뭘 차렸네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온 가족이 함께 누렸던 정말 각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던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때문에 뭐 그렇게 가족들끼리도 갈등하고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뭐 누가 설거지를 하네 마네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라가 다시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초막절의 분위기를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첫날부터 하여튼 간에 뭐 7월 1일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도 매일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갈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갈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 이렇게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잘못하면 전부 이단들이 이걸 길목에 다 차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존 교회를 다녀도 성경 공부가 잘 안 되고 뭐 말씀에 대한 갈급이 안 채워지니까 계속 이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어디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를 끌려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은 다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끝은 메시아는 자기 교주다. 이거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부 낚아채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요절들을 가지고는 그 자기 교주가 메시아다. 이거 가르치는 것 위해서 그걸 뭐 열 번 배워라, 한 달 배워라, 뭐 석 달 배워라, 여섯 달 배워라. 결론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란 뭡니까? 처음은 다 성경으로 시작해요. 근데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 끝이 달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가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 몇 번씩 듣고 나면 벌써 그게 뭐 아주 그냥 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뭐 그냥 신세를 진 건지 처음에는 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준 것 같아가지고 눈이 혈가닥 뒤집혀가지고 따라가다가 그냥 걸려드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디폴트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읽으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읽지 않고 읽으면 조금 모른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 자꾸 딴 데 기웃기웃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깨달아지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읽히는 데까지 가면 돼요. 거기서 머무를려야 돼요. 이거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다가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성경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 다 알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고 내 눈을 열어주는 만큼 보면 되는 것이고 내 감동이 있는 만큼 내가 성경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결단, 내 의지가 결단되는 만큼 살기로 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왔냐. 그 사람은 바하사에 있을 때부터 이 율법을 가지고 종일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연구만 했다면 그는 그냥 율법 학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냈다고 돼 있어요. 준행했다고 돼 있어요. 모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말씀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살았고 그런 말씀을 살아보니까 아 말씀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귀환을 결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겠죠.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환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본인이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밤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족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데리고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돼. 같이 나하고 성경 좀 읽어봅시다. 네. 교회 데리고 나오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읽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 오자마자 교회 오면 시험거리가 많은데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나를 안 알아주냐고 또 섭섭하고, 목사가 눈을 안 맞춰도 서운하고,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좀 없어도 서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함께 읽을 수 있으면은, 이런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K2에서 저기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실제로 다 우리가 거기서 공동체가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그냥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눈물이 안 터지냐면 자꾸 설교를 해대니까 눈에 눈물 흘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해. 읽다가 몰라요? 몰라면 거기서 멈춰도 돼요. 꼭 그날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데까지 가고 열어주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자꾸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좀 모르면은 목회자들하고 인원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 내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게 이단들이 또 자료를 많이 올려놨어. 그것도 큰일이더만. 이들은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지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그 선교도 전도나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선교지마다 무슨 완전히 대소동을 일으켜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했더니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죠. 성경을 죽으라고 필사하더니 서기관이 되고 말았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더니 율법학자가 되고 말았죠.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더니 대제사장이 되고 말았죠. 그 사람들만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연구하기만 했고 말씀을 읽기만 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살지는 않으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 그런 것들에 보면 이 초막절에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욕심 내겠습니까? 예? 초막에 다시 돌아갔는데 초막에 살다가 다시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욕심을 내겠냐고.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더니 예. 우리의 꿈은 초막에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장막으로 옮기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나무집 짓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벽돌집 짓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대궐 짓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건 왕궁이에요. 왕궁. 이렇게 살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다시 초막으로 해마다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그 말을 듣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는 다 서로 나누기 시작해. 나누기 시작해.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나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다 분배 문제 아닙니까? 분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분배 때문에 갈등을 더 빚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잖아요. 정부의 공권력이 커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 또 공무원들의 부패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부패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 스스로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내고 나면은 소외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자기 가진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자기가 앞장서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도저히 다 못 쓰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한 사회를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막에 좀 살아봐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참 안타깝게도 그런 걸 좀 알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예. 그런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나 읽고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초막에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지금 뭐 정말 이 물건 때문에 못 살겠더만 집집마다 그죠? 아마 집집마다 지금 안 쓰는 물건을 다 밖에 꺼내놓으면 우리가 발로 지나다니는 게 밟고 갈 데도 없을 거야 아마. 안 쓰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뭐 저부터 그래요. 뭐 여기다 쑤셔놓고 저기다 쑤셔놓고 감춰놓고 이러다 그냥 참 큰일이에요. 그거 뭐 당근에 내놓으면 누가 사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자, 초막은 기껏 가야 일주일입니다. 열흘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놔도 시들어버리고 그냥 썩어버리고 그냥 다 바스러져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자 우리 인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탐욕을 부리는 걸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초막이라고 하는 인간의 디폴트 값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추가절, 추석 연휴가 다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초막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이 초막에 거하는 주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미 부어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이미 다 쓰지도 못할 것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나눌 길을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신앙의 디폴트 값을 내 스스로 올려잡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에서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고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초막으로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궁을 꿈꾸며 살지만 주님은 초막이야말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이요, 내가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가난한 심령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초막의 정신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낀 게, 좋은 집 가면, 또 교회도 이렇게 멋진 교회를 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우와. 그런 심정과 생각이 또 드는
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 주차장을 뭐 조금 못 찾아가지고, 그 대형교회 좀 사정을 하고, 주차를 했어요. 그 이제 약간 긴장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막으면 뭐라고 설명하지? 담임 목사 보러 왔다면 안 믿을 것이고, 야, 부목사 이름 하나 아는 사람 없어? 이제 이러고 가는데, 아니,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이 군데군데 너무나 커서, 뭐, 잘 세웠어요. 세우고 식당을 가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30대, 40대면 이런 교회 담임 목사 한번 해보고 싶겠다. 니네들 안 됐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예수님이 얘기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너무 감탄을 한 거죠. 헤롯 성전. 그게 뭐 솔로몬 성전보다도 한 6배 크나요? 뭐 큰 성전을 지었으니까. 감탄하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하지 마라.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늘 이렇게 초막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으면은 뭐 그런 것들이 눈으로는 부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러움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격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는데, 뭐가 맞을까요? 저는 좀 냉정하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들을 때 남들이 감동하는 만큼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신앙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성격 탓인지 이런 저에게도 눈물이나 감수성 짙은 고백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격하고 성품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보는 편인데 성격은 타고나는 그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급한 기질도 있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뭐 기질 다르지 않겠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격은 뭐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 빚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은 점점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주님께서 DNA를 통해서 빚어 고유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안 바뀐다는 말도 맞을 수 있고 그러나 성품은 바뀐다는 말도 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저 사람은 성품이 안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격은 뭐
그렇죠.
우리 둘이가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10년간 뭐 더 지켜봤지만은 서로 다른 성격이 이렇게 점점 뭐 가까워졌다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좀 다르거든요.
식성이 조금 같아지는 거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충분히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결혼하신 분들 있고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그 아내의 성격, 남편의 성격은 절대 같아지지 않습니다. 하나,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같아지면 아마 그거로 인해서 빚어지는 성품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 타고난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느긋한 사람은 뭐 계속 느긋하더라고요. 바쁜 거 없고 그냥 뭐 조금 종종 걸음 하는 사람은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쁘고. 예.
하여튼 말하는 것도 매우 다르고요. 예.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입니다.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임직원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경영하려 노력하는 저로서 개개인에게 말씀을 전하며 솔루션을 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덧 50명이 넘는 조직이 되다 보니 어떻게 종교적 거부감이 들지 않게 자연스레 말씀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뭐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죠. 다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CEO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업을 뭐 크리스찬 기업으로 만든다, 무슨 뭐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냥 기업은 기업답게 운영이 되는 게 첫째.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적자 나면은 죄 짓는 거거든요. 기업은 흑자를 이어내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월급도 주고 또 기업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걸 자꾸 신앙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신앙이 마치 기업 성장을 위한 원활한 기업 안의 매니지먼트를 위한 수단처럼 비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나도 내 동기에 쏟게 되고 나는 이 기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운영한다? 사실 솔직히 까놓고 보면 돈 벌자고 하는 거죠, 뭐.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지는 뭐 나중에 참 은혜가 따라 결정하겠지만 나는 솔직히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월급 주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잘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뭐 그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본인이 크리스찬 CEO로서의 신앙을 잘 지키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만 해도 아 좋은 전도가 될 텐데 괜히 무리하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솔루션을 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솔루션이란 건 자기가 떼어다면 자기가 다 그걸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주는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본인이 솔루션을 찾을 시간을 안 주는 바람에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인간에게는 필요한 실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실수할 시간을 안 준다고 다그치다가 애들을 평생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크리스찬 CEO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이제 뭐 크리스찬 CEO가 되건 뭐 난 크리스찬 CEO가 되건 CEO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조금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 C는 clarifier, 뭘 좀 분명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E는 energizer, 좀 조직이나 사람에게 활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organizer, 좀 체계적으로 좀 이걸 좀 정돈이 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옛날에 CEO들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잘 구현함으로써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정직함이나 성실함이나 근면함이나 그런 인간관계의 부드러움이나 온유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게 하기만 하면 돼요. 본인이 뭐 계속 그 출근하면서부터 뭐 오늘 가서 뭐 갈라디아서를 가르칠까 무슨 뭐 로마서를 가르칠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한 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회사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냥 뭐 나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분을 증언하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뭘 물어보면은 그 상담을 하는 데 시간 자꾸 보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예. 위로한다고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예. 인간은 그 위로받기 위해서 회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는 목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걸맞는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 가치가 기본값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지.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 예? 누구든지 우리가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조직 속에서 잘 스며들면 되는 거지. 그걸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크리스찬 기업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업 부도나면요, 다 요거도 먹어요, 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저가 일하는 병원이 소위 말하는 기독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독병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역사적으로는 우린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기독교 병원인가? CEO, 주인이 기독교인이면 기독병원인가? 되게 그렇게 천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채플이 있고, 뭐 원목님이 계시면 기독병원인가? 근데 사실 저는 그 고민을 많이 심각하게 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좀 전에 하신 말씀 그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충분히 흐르고 존중되는가 그게 어떤 결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거나 병원이라면 환자를 대하는 거가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지 주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원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기독병원이다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CEO가 계시다면 좀 더 지혜롭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각자 다를 수 있죠. 또 뭐 하나님께 받은 뜻이 달라서 이 기업 전체를 나는 교회처럼 또 교회로 만들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대로 존중받을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것도 사실이에요. 나는 뭐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전 직원이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런 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국가인 나라가 아니고 국교인 나라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사는 곳에서는 소위 삶의 전도 방식이라는 게 꼭 뭐 성경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펼쳐서 답을 주고 하는 그런 게 꼭 그 뭐 전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나 CEO에 따라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정말 아 저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업하는구나. 그런 분도 물론 계세요.
예. 네. 이게 한편은 그런 기독병원이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만 선발하겠다. 이게 정말 또 타당한가. 근데 그런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이게 타당의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네.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걸 자꾸 명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반드시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안 되는 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세상은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곳이고 우리는 모든 차이를 존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진짜 세상을 상대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전통을 보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만 학교에 입학을 허락했던 기독학교가 있었고요. 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돼야지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학교 입학을 허락했던 선교 정책을 갖춘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이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비난받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지혜로운 그 기독교 대학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거기도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체플을 해야죠. 체플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분 가서 지혜롭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예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릴 사람들만 체플에 들어와라. 뭐 의무적으로 들어올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은 따로 성경 클래스에 등록해라. 그럼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에 답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살아났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도 예배다워지고
예배가 확실히 예배다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난 예배 싫다. 그렇지만 난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성경은 좀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그냥 Q&A 하는 거예요. 예, 같이.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읽고 와서 또 조금 얘기도 하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수가 거기서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거 뒤집어 섞어놓고 나면은 예배도 안 되고. 네. 심지어 제가 기독대학교 뭐 채플 설교해 달라서 가보면은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네. 그럼 목사를 왜 부릅니까 도대체? 네? 어떤 애 나보고 신앙 간증만 좀 해달래. 내가 간증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또 간증하라 그러냐고. 답답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게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코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을 잘 건드려 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같이 접점을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드리는 식의 예배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나는 뭐 처음에 어디 갔을 때 막 야단스럽게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막 드럼 두드려 다녀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다고 두드리게 되면 설교가 안 돼요, 설교가 안 돼.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좀 예배도 좀 차분하게 드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늘 나를 디폴트 값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전도를 하려면은 불신자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문득 갑자기 지인이든 친구든 그 사람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며칠 이내 연락이 오는데요. 매일은 아니지만 매번 반복되어서 주변에서 너 무슨 기운이 있냐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라는 말씀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시그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건 뭐 잘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할 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주실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아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카톡으로 말씀을 한 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은사란 말이죠. 그런 은사를 받으셨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사람의 생각을 자꾸 나게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즉각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큰 사고를 겪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큰 사고를 모면했는데 그때 누가 친구가 하여튼 그 사고 시간하고 기도한 시간이 일치해서 갑자기 그냥 길을 가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서서 잠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죽을 뻔한 사고를 모면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는 급한 마음을 주면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뭐 잠깐 화장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해야지 그냥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또
그렇죠. 예.
이게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되면 그래도 되게 그러다가 이제 빗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단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교주가 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질문을 제가 안 전달하면 그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 지소장인 의사이자 제 상사는 업무 태만에 지각에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공익은 나 몰라라 합니다. 저는 직책상 뭔가를 결정하고 요구하거나 책임을 지는 역할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만 다해도 하나님이 충분하다 여기실까 성경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지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 의사가 보건지소장이 여기 보니까 못됐네요. 업무 태만에 지각에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공익은 나몰라라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기꾼들하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분간해요?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은 번들어를 하는데 하나도 그게 말에 합당한 삶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저 사람 사기꾼이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신앙에는 더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입을 열어서 뭐 예수 얘기하고 하루 종일 성경 얘기를 해도 거기 삶이 거기 합당하게 따르지 않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종교 사기꾼이죠. 그 사람이 절에 안 가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 그 사람이 뭐 다른 데 가면 다 다른 종교인처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지 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라는 게 사적인 삶의 배경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와서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아닌데 자꾸 저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아이고 정말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나. 이건 아예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예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이 자꾸 그렇게 이제 그런 스스로 자꾸 자기 입으로 자기는 맞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거를 식별하는 게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가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사기는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그걸 분별하는 건 나의 책임이란 말이죠. 교회 옆자리에 앉아있어도 아닌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 밖에 나가서 지금 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참된 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저 너무 위계로 생각하시지 않, 저는 그 요 보건지사의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들한테 소리 지르는 건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의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인 거죠. 근데 굳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잘못입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될 상황과 구체적인 예의 있으면 그냥 아니라 말씀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이럴 때 하는 기도,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자기 삶을 바꾸는 거가 그분을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업무 태만하고 환자한테 화내면 나중에 고소당할 거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잖아요, 목사님. 명절 때문에 꼭 나오는 질문. 목사님, 저는 초신자입니다. 저희 큰아빠는 불교 신자이고 아빠는 카톨릭 신자인데 이제 제사는 안 지내지만 명절 때 성묘는 합니다. 조상의 묘에서 인사를 하는 성묘도 제사일까요? 크리스찬은 성묘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묘 할 수 있죠. 뭐 가족 갈 때 다 같이 가서 풀도 깎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다 하지만은 거기 엎드려서 절하자, 뭐 술 따라놓고 절하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묘는 다듬고 제가 뭐 할아버지 뭐 이제 저거 할 수 그 기억할 수 있지만은 절을 하는 거는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신앙적인 이유로 절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 뭐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어디서 아무데나서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조선조 때나 지금 뭐 이렇게 1900년대 초기보다는 훨씬 사실 상황이 좋아진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은 정말 내가 그렇게 절을 안 하고도 내 정중함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느껴질 만큼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뭐 빌미로 해가지고 아예 안 간다든지 뭐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이러지 않고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꾸 설득하면은 그분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어떤 그런 입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접점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분명하고 명쾌한 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가 살아보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멋진 집과 또 환경이 좋습니다. 또 그런 것이 부럽습니다. 교회도 가보면 하늘을 닿을 것 같이 높고 또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이 큰 건물들 안에 들어가면 더 감동이 되고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것 같은 경험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고 만들어낸 그 어떠함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확인하는 초막에 머무는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자꾸 바뀔 때마다 초막절의 정신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초막에 머물면서 얻는 은혜가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로움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사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거할 장막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때로 잊어버릴 때 우리를 깨우치사 우리가 만든 우리 손에 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 것이 은혜인 것을 초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인 것, 순례자인 것을 알고 오늘 내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살기로 다시 결심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